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이 오후에도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또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주님여 사모하여 앉아있는 모두들 또 혹은 온라인으로 남아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약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듣고 받고 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윤리 제5계명의 내용인 효도에 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효도는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도덕법 안식일 계명만 두고 다른 도덕법들은 하나도 폐지된 것이 없다. 제4계명만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근거해서 했고 그러나 우리가 도덕법은 신약 성경도 여전히 다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사도바 우리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교훈한 말씀 속에 제5계명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교훈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의로운 일일 뿐 아니라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대한 자녀의 당연한 보답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윤리의 시작입니다. 가정윤리는 사회 윤리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며 가정이 바로 서려면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불경건이 모든 부도덕의 근본이듯이 불효는 인간관계의 악 중 첫 번째 악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사람이 될 것이지만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사회에서도 문제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근거를 보여줍니다. 즉 효도의 근거, 효도의 근거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즉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근거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주신 법입니다. 실상 사람의 도덕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하고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왜 탐욕을 품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칙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그것을 명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실상 도덕적 근거를 상실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한 효도의 범위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보입니다.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에서 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 표현도 있죠.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 경외, 이런 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교훈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높이라, 공경은 높이는 거죠. 높이라,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분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를 놓고 기르지 못하고 혹은 집을 나간 그런 경우들도 더러 발생은 하지만은 그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예. 보통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분이 부모이므로 자녀는 그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며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잠언 15장 20절에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자기 어머니가 잘 배우지 못하고 또 약하다고 그렇게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미련한 자다.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혹은 수치와 욕을 당할 자식이라, 그렇게 돼. 원어의 뜻이 그런 사람은 부모를 구박하고 또 어미를 쫓아내고 하는 자는 수치와 욕을 당할 자식이라. 잠언 30장 17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와,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주목했는지. 그 눈이 먹고 싶어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눈을 콱 쥐어먹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지요. 큰 재앙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자녀가 커서 힘이라도 생겼다고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를 치려고 하고, 아유, 그런 사람은 사형이다. 그건 사형이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속상해도 그렇지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다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랬어. 죽이라. 레위기 20장 9절로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0장 20절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등불은 행복의 상징인데 그 행복이 유암 중에, 어두움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부모를 저주하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이 꺼져버린다. 행복이 끝난다. 물론 부모의 말과 행동에 잘못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경이 잘 안 되겠죠. 부모도 사람이므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 자녀의 반발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상대를 무시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들어보지요. 경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를 무시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고 둘이 있을 때 서로 충고하고 또 분명한 잘못은 자녀들 앞에서라도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대하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조롱하거나 업신 여기거나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고 특히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는 죄성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의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순종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부모의 교훈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죄는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비록 최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무엇을 얘기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순종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부모 공경의 바른 방법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죄 짓는 것 빼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자녀들은 특히 부모의 선한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경건한 성도가 자녀에게 중심에서 교훈하는 그런 교훈, 선한 교훈이죠. 그 교훈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자식이 들어야 된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의 교훈, 아비와 어미의 교훈을 그들이 잘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잠언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들으라. 부모의 선한 교훈을 들어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청종하라, 들으라.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만 부모의 훈계를 들을 것이며 교만한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실제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충고를 잘 안 듣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 아예 버린 자식들이 됐구나. 그렇지 않고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부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치고 회개했을 텐데. 로마서 1장 30절은 죄인들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두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사형시키라. 사형시키라는 그런 엄한 법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 말을 정말 안 듣는 걸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그러는데,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무서운 법이지만은, 그러나 그쯤 돼야 말하자면 권징이 있는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퇴출입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신약교회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 명단에서 빼버려야 사실은 빼버려서 그래 정리를 해. 그런 정도의 권징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듯한 데인데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큰 악입니다. 성경에서 룻과 에스더라는 두 인물을 알죠. 그것은 효도를 실천한 좋은 모범이지요. 룻은 그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나는 시집하고는 끝났으니까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 곁에서 그를 섬기며 그와 고락을 같이 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다. 룻기에 보면, 룻기 3장 5절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하거라 그 말을 그 다 큰 성인이 된 룻이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왕후가 됐으면 마음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이래봐도 왕후인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왕후가 된 후에도 그를 길러준 부모 같은 사촌 오빠죠. 모르드개는 사촌 오빠지만 부모와 같이 어릴 때부터 불쌍하다고 부모가 없어서 키워 길러준 사촌 오빠니까 부모와 같은 인물인데, 그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렇게 에스더서에는 나와 있어. 에스더 2장 20절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좋음이더라. 어릴 때도 잘 들었단 말이죠. 양육받을 때도 예, 에스더 하고 부르면 예 하고 쫓아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잘 말을 듣는 착한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왕후가 되는데도 모르드개가 예, 에스더에게 이렇게 내 민족을 고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거라 말하니까 예 하고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본의 아닙니까? 구원 얻은 성도는 이처럼 죄 짓는 일 외에는 범사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보답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녀가 자기를 해산의 고통 중에 낳으시고 많은 수고 중에 기르신 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사랑과 수고에 대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일이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갚으려고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자기가 어려울 때에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아놓고는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어려운 거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은 에휴 저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통 하지.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자녀는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보통 말하죠. 개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그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어릴 때부터 잘 키우고 밥을 주고 아플 때 병원도 좀 데리고 가고 그렇게 잘 보살펴주면 얼마나 그 주인을 좋아하는지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그래서 짐승이야. 그래서 우리가 개를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닌가? 개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배은망덕한 자들도 많이 있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런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해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보답해야 된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식이 좀 크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쁘게는커녕 근심만 끼치면 그 미련한 아들이라.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식이 좀 컸다고 어릴 때 오만가지 자녀를 그래도 귀하게 여긴다고 장난감 잔뜩 사주고 웬만큼 뭐 잘못해갖고 성질 부려서 큰 유리창을 깨도 괜찮다 괜찮아 돈이 있으니까 가서 뭐 고치면 되지 잘못 키우는 거긴 하지만 어릴 때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사자새끼 키우는 것과 같이 되니까 따끔하게 야단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잘못 키운 거지만 그렇게 여하튼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 다 크고 나서는 부모의 그런 은혜를 몰라요. 모르고 부모한테 막 욕하고 대들고 아이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막 하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이 되겠는가. 잠언 17장 25절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효도란 말이죠.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말과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녀뿐 아니라 손자도 포함해서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늘 살피며 무난하고 또 떨어져 사는 자들은 자주 부모님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라도 자주 문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못 깨닫죠. 아마 50대, 60대까지도 잘 깨달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70 가까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본격적으로 몸이 약해진다는 걸 좀 느낍니다. 느껴서 특별히 여성들이 먼저 그런 것 같고 가만히 우리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봐도 여러 가지 망가지더라고요. 기관이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신의 연약이 오게 되는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매일 아프다고 그래? 아프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픈 사람은 오직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잘 배려해야 될 것이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공손하게 하고 자주 전화로 문안도 하고 그것이 참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 문안을 좀 하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종종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뵙고 또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피며 공급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 물론 다 어렵죠. 자녀들도 어려운데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또 위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지금 사라지는 세대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효도의 일입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섬겨야 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함께 가까이 또 사는 함께 사는 집이 이제는 점점 적어지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부모는 특별히 아들이 하나이든가 또 여럿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애정을 쏟은 아들과 결혼한 그런 경우에는 더 그렇죠. 상실감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부모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좋은 아내가 들어왔는데도 그걸 좋은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내 아들을 이제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이상한 묘한 삼각관계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죠. 물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고 한 가족으로 대하며 사랑해야 하죠. 믿는 가정의 시어머니들은 그렇죠. 항상 명심해야 되죠. 자기 딸은 그렇게 일시키지 않으면서 며느리는 식모처럼 부리는 그것이 과거의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편은 어머니의 심리도 잘 헤아리고 아내의 고충과 수고도 깊이 이해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양쪽에 다 마음이 상함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처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참 조심스럽게 양쪽의 마음을 다 거슬려서는 안 되니까 아내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도 아내는 사실은 마음이 상해서 훌쩍 떠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 상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되겠죠. 효도의 복을 좀 생각하고 싶다. 인간관계의 다른 계명과 달리 제5계명에는 복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라는 원어는 내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계명의 처음이라는 뜻이죠.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 즉 부모 공경의 계명에 약속된 복은 잘 되는 것, 형통이죠. 잘 되는 것,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장수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또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진짜 장수죠. 영생이니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평강이, 평안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건강도, 경제 안정도, 마음의 심리적인 평안도, 예, 모든 예, 뭐 환경적인 평안도 다 들어있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로마서 6장 22절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계명 순종이 거룩인데 계명 순종의 삶을 지속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발자취이고 삶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치 않고 배은 망덕한 자녀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받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진리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복받고 건강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보답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한 노아의 애 아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나 사사시대의 룻을 언급했죠. 또 남북왕국의 멸망 후 포로 생활 기간 중 파사시대의 에스더, 예, 에스더, 룻과 에스더 아까 언급했는데 노아시대의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나 또 룻이나 에스더는 다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을 때 노아의 큰 실수죠. 부끄러운 성경의 얘기가 예,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예, 장막에 예, 누웠을 때에 예, 그때 함은 그 망의 아들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아, 부끄러운 광경을 봤다고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 성경의 표현을 알죠? 옷을 취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다. 덮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셈과 함,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잠을 깨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 함과 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칠족이 저주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던 모압 여인 룻,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룻은 장차 다윗의 증조부가 될 아들 오벳을 낳는 복을 얻었다.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비록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런 신앙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진실이 믿게 되어서 그가 따라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며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오벳을 낳게 되는 그 얘기가 룻기의 내용이죠. 또 자기를 딸같이 길러주었던 부모 같은 사촌 오빠에게 순종했던 에스더는 파사 나라의 왕후가 되었고, 와, 왕후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는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책 이름이 에스더서가 생겼으니까, 와, 에스더는 참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네. 그런데 이렇게 착하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하고 또 착하게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갚아주신 거죠.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는 이처럼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며 형통과 장수의 복이 약속된 일입니다. 효도하는 자들은 현세에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 효도를 잘 하십시오. 효도를 잘 가르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복된 것이다.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이 있다. 장수의 복 속에는 건강의 복은 덩달아 따라 있는 것이니까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있고 또 영생의 나라, 진짜 장수하는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효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실천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말씀에 의해서 효도에 관한 교훈을 조금 정리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받은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 안에서 죄 짓는 일 빼고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땅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